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극장에는 항상 뻔한 영화들만 걸려있나요? 보석같이 숨겨진 영화를 찾아봅시다. 곧 다운로드를 위해 비디오 키드가 들려드리는 영화 이야기. LBC네 상영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BC네 상영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벌써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네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레미제라블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를 했었죠. 근데 제가 녹음을 끝내고 나서 좀 안타까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하나는 스포일러를 안 하려다 보니까 영화를 좀 깊이 있게 얘기하지 못한 게 아닌가. 특히 뭐 사차 바론 코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재거든요. 뭐 자기 영화 뭐 보라시나 브루노, 독재자 이런 경우에는 뭐 각본, 기획 이런 제작 아마 거의 다 웬만한 분야에 다 관여를 하거나 직접 하거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아쉬움은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제가 언급을 거의 안 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이 배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죠. 그 약간 그 떨리는 듯한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배우인데, 그 배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어떤 영화인지 그 영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입니다. 앞서 제가 레미제라블이라던가 그 전에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에는 굉장히 주류 흥행에 성공한 대작 영화였는데, 이거는 개봉도 안 했고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영화여서 좀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영화 자체는 제가 2012년에 봤던 어떤 영화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이 미스터 노바디에 나오는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할 순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한참 그 초근이론 그리고 양자물리 이쪽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공부를 좀 하다가 영화를 접하게 되어서 그런지 그 스토리가 더 그 각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런 과학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영화가 뭐 과학적으로 깊이 있어야 이해를 하는 영화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영화는 그냥 철학적으로만 접근해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그 차원이 나뉜다라던가, 이미 관측이라는 게 우리가 빛을 쏘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깊이 얘기 들어가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게 들키기 때문에, 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루한다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끊고, 미스터 노바디에 대한 얘기는 향후에 차원을 다룬 영화 혹은 SF 등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나중에 미스터 노바디를 한번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미스터 노바디 영화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스터 노바디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좀 그래도 사전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 남자 주인공, 이 살아왔던 인생이 마치 이제 회상을 하듯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회상이 한 사람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한 가지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물건을 던졌을 때 그 물건이 한 방향으로 던져지죠.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확률, 이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확률보다 높기 때문에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게 뭐 물약 방송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 그 사람이 선택했던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마치 인생 게임처럼 여러 가지로 펼쳐집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사랑했던 혹은 사랑했었을지 모르는 혹은 어떤 차원에서는 어떤 인생에서는 사랑했었던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여러 배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여러 배우가 나오는데 그 여배우들을 그 여배우들의 얘기 그 여배우들이 찍은 영화들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미스터 노바디를 보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여배우 중에 하나가 사라 폴리라는 배우입니다.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한다 뭐 라고 볼 수는 없는 배우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약간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이 사라 폴리라는 배우는 굉장히 재능이 넘치는 배우예요. 굉장히 아마 이 배우를 찾아보시면 얼굴을 딱 보면 이 배우가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이 영화?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작년에 아마 굉장히 그 영화를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칭찬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도 사랑일까? 제가 저번 주에 에디 레드메인 주연 레미제라블의 마리오스였던 에디 레드메인 주연의 그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에서 마릴린 먼로 역할을 맡았던 미셸 윌리엄스가 주연한 우리도 사랑일까 세스 로건도 같이 나왔었죠. 우리도 사랑일까의 감독입니다. 그 영화의 감독이죠. 그리고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Away From Her라는 영화를 또 찍었었고요. 먼저 우리도 사랑일까 이 영화 얘기를 먼저 하면 이 영화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봤습니다. 참 잘 찍었구나. 여기서 보면 첫 장면 거의 초반에 환승을 두려워하는 여배우, 여주인공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배우는 이미 세스 로건과 4년이었나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그런 환승.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알랭드 보통 여행 기술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구절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 나라 이름이 차락차락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약간 다른 얘기였지만 거기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유부녀. 약간 장난스럽게도 마릴린 먼로가 다시 또 유부녀가 돼서 다른 총각을 꼬시고 있구나 환생해서 뭐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샤워장에서 그 여러 여인들이 샤워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여인들이 샤워를 하는 장면을 훔쳐보는 남자의 심리로서 인상 깊었다. 라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 장면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젊은 여인 그리고 나이든 여인 그런 모든 여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로 자기 몸을 씻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되게 감독이 그냥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에로 영화가 아닌 한. 그래서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가 새것도 결국 낡아라는 대사인데 이게 이 영화의 전반에 흐르는 감독 혹은 이 영화 자체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습니다. 뭐 제가 영화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죠. 영화 보시면서도 한 번 더 되짚 그 장면을 보면 아 이 장면이 그 뜻이구나 아니면 아 나도 알고 있었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영화 그리고 이 사라 폴리 감독이 그 전에 찍었던 어웨이 프롬 허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좀 발전한 부분이라고 느낀 게 이런 톤 같은이나 음악 같은 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뭐 톤이 갈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그 인력거를 남자 주인공이 끌고 세스 로건과 미셸 윌리엄스가 인력거를 타고 가는 그게 이제 갈색 톤이 해변까지 유지되는 뭐 그런 장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갈색 톤으로 했고 그 두 사람의 이제 감정이 고조되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꿈꾸는 그게 이제 소풍에서는 원색적인 판타지 같은 색깔. 그리고 바로 이제 놀이공원으로 이어져서 거기서 이제 거의 뭐 무지개빛 같이 휘황찬란한 음악, 휘황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 맞나요? 그 음악, 그 음악도 결국 새 것도 결국 낡는다는 낡아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음악과 함께 굉장히 막 현란한 조명 속에서 둘이 함께 즐겁게 놀이동산에 있다가 갑자기 음악이 끝나면서 밝은 곳, 하얀 곳. 하얀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카메라 앵글조차도 약간 좀 떨어져서 휘황찬란한 무지개빛에서는 그 두 사람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그 음악이 끝나고 두 사람이 내리는 순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에는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 이런 것들 어느 이런 화면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접근해 나간다는 게 아 참 감독으로서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감독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뭐, 나중에 뭐, 그, 차가 부서진 차를 배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참,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걸 이런 소품들을 잘 이용했구나. 예전에 제가 시나리오를 공부를 할 때, 그때 이런 기법들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공 뒤로 빨간 트럭이 지나갔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에 있단 말이죠. 그럼 화면에서 그거를 감독이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트럭이 뒤에 꽉 차 있고 주인공의 얼굴이 뒤로 빨간 배경이 있겠죠.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트럭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빨간 배경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는 거죠. 만약 이걸 소설로 표현을 했다라고 치면 이 사람 머릿속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머릿속에 새하얗게 됨을 느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그게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로 빨간 트럭이 고정되어 있다가 지나가는 거죠. 머릿속에 있던 새빨간 피가 하얗게 나가는 장면이 트럭을 배치를 함으로써 빨간색 트럭을 배치를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우리는 시각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아 저렇게 빨간 트럭을 배치해서 지나가게 해서 아, 머릿속에 하얘짐을 느꼈다고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면을 그냥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감각적으로 그런 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 주인공과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동화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장면들 놓치고 봐도 충분히 충만하고 알고 보면 더욱더 그 감독의 센스에 감탄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참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랑 한번 꼭 비교를 해서 보셨으면 하는 영화가 있는데 미래는 고양이처럼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좀 서로가 사랑하지만 익숙해진 그런 두 남녀에서 여자가 일종의 뭐 외도라면 외도겠죠. 외도. 결말은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적인 줄거리나 이런 느낌은 비슷하게 흘러가요. 두 영화를 비교한다 했을 때 일단 오늘은 미래는 고양이처럼에 대해서는 깊이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영화를 비교한다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는 고양이처럼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실컷 우리도 사랑일까를 칭찬해놓고 이제 와서 미래는 고양이처럼을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미래는 고양이처럼은 얘기를 더 깔끔하게 더 잘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도 사랑일까? 어우, 잘 만들었다 생각들지만 미래는 고양이처럼은 더 잘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비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미래는 고양이처럼은 그 심리적인 것을 화면, 색감, 거기에다가 판타지적인, 그러니까 시간, 정말 시간을 멈춰버리고 싶었다라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적인, 약간 직유법, 아니면 뭐 은유법, 이런 걸 다 적절히 섞어가면서 표현을 하죠. 뭐, 우리도 사랑일 같은 게 은유법만 썼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은유, 직유를 뭐 다 적절히 써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발하고 재밌는 장면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고양이처럼, 우리도 사랑일까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미래는 고양이처럼을 꼭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미래는 고양이처럼의 감독 겸 여배우인 미란다 줄라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배우, 이 감독 겸 배우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남자인 저로서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감독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오늘은 사라 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 배우 얘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배우가 감독을 맡았던 영화가 하나 더 있어요. 뭐 몇 편 더 있겠지만 소개해드릴 만한 영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Away From Her라는 얘기입니다. 영화입니다. 뭐 그냥 간단히 영화를 줄여서 얘기를 하면 내 머릿속 지우개 노년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내 머릿속 지우개 노년판.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도 알고 알 것 같죠.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어쩜 이렇게 실제 인물들 같을까요?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깔끔하고 되게 세련되게 풀어나갔다라고 한다면 Away From Her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지만 약간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화 자체는 깔끔하지만 그 느낌은 약간 투박하고 좀 더 일상적인 그 일상적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고 지루한 얘기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그냥 정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분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4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이 할아버지 연기자죠. 할아버지 연기자와 할머니 연기자 참 곱게 늙으신 분 라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랑일까 이 두 사람이 늙어서 그 두 사람의 얘기이지 않을까 물론 설정이 약간 다르지만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서툰 감독이 만약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두 사람의 과거들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짧게 짧게 언급된 이 두 사람의 과거를 아마 깊게 다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한 장면 한 대사를 통해서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 이런 상처도 겪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제 더 그 두 사람한테 몰입돼 가는 거죠. 더 긴 시간을 둘이서 의지하고 신뢰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way From Her 같은 영화에는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면 아니면 사랑을 떠나보냈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얘기 다음 사랑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면 지금 사랑을 지키고 싶은 사람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 처음에 이 상황 설정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져요. 근데 나중에 되면 오히려 나도 같이 뭐랄까 놓게 되는 좀 해탈? 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나도 같이 내려놓음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엄청나게 슬프지 엄청나게 슬프진 않습니다. 처음에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내려놓으면서 좀 오히려 약간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의 저는 마음의 평온? 평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상한 걸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슬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슬픈 걸 위한 영화라기보다는 그 내려놓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이 감독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way From Her까지 이 두 편의 영화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굳이 이제 점수를 매기자라면 이제 우리도 사랑일까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반 주기는 좀 짠 것 같고 네 개 주기는 좀 많은 것 같고 세 개 하고 한 7.5? 3.75? 정도. 그래변에서 미래에는 고양이처럼 같은 경우에는 별 네 개를 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오늘 얘기의 출발점 미스터 노바디 같은 경우에도 별 네 개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하고 어웨이 프롬 허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영화지만 3.5에서 3.7 사이 제까짓게 뭐라고 점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는지 원 그쵸? 그러면 사라폴리가 주연한 영화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주연한 영화들은 그 정말 다른 색깔의 영화들이 많아요. 스플라이스 기억하시나요? 재작년에 이 영화가 나왔나 했는데 굉장히 지적인 배우죠. 애드리언 브로디. 얼굴이 길고 코가 뾰족한 팔다리가 긴 피아니스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죠. 애드리언 브로디와 함께 찍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예고편이 상당히 독특했어요. 독특하다 보면 박진감 넘쳤어요. 새로운 생명체, 여러 가지 그 다종 생명체의 DNA를 결합해서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창조해낸 거죠. 그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뾰족한 꼬리가 있는 그런 생명체의 나체. 옆모습이 보이는 영화죠. 근데 이 영화는 자체는 굉장히 불쾌한 영화예요. 불쾌함을 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이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그런데 이 영화 자체가 그저 그런 영화냐? 그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제가 영화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실험에서 이미 이건이 됐던 부분들이죠. 뭐 중간에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 남컷, 나이가 들어서는 수컷,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들, 자기의 종족 유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살려둘 사람과 죽여야 될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불쾌하게 봤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영화의 감독도 어쩌면 그 불쾌함도 계산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는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불쾌감을 좀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라 폴리가 연기한 여자 과학자의 약간 집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가학적인 성향들 그런 부분들이 암시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세련되게 암시가 잘 되어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불쾌감은 이 말 그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 생명체 어떻게 보면 이제 근친상관도 서슴지 않고 근친상간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뭐 존속살인 어떻게 보면 존속살인이죠. 그런 것도 서슴지 않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기준에서나 그렇지 큰 동물의 테두리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그 생명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 어쩌면 다른 생명체를 무책임하게 생산한 그 과학자가 어떻게 보면 더 불법이 아닌가? 생명체의 법으로 봤을 때, 이거 법이라고 말하면 웃깁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그런 불쾌감을 더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뭐 인간 복제는 불법이지만 저건 인간이 아니다. 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변명들.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영화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 더 마음을 연다긴 복군 그렇고, 마음을 여술고 본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감독의 의도를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쓴다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조금은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도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진 않았어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의 제가 좋아하는 SF 소재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관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웠지만 영화 자체는 굉장히 독특하고 어쩌면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였죠. 스플라이스. 여기까지가 스플라이스에 대한 얘기였고 사라 폴리 이 배우가 찍은 영화가 또 있습니다. 새벽의 저주. 이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비 영화. 이게 아마 조지 로메로 감독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을 텐데 나중에 좀비 특집에서 한번 다루죠. 좀비 영화 중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재미를 보여준 영화였어요. 뭐 태아 좀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으니 좀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실은 이 영화를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사라 폴리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2003년 벌써 10년이나 된 영화인데 나 없는 내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스페인 영화고요. 여기서 사라 폴리 첫 장면이 비를 맞으면서 독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독백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보다 영화를 보면서 그 독백에 함께 젖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독백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해서 맞서게 된 한 여자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는 그러한 젊은 여성이 이제 곧 죽는다. 두 딸도 있는데 20대 초반 근데 이제 좀 일찍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는 뭐 그런 설정이에요. 근데 죽음을 어느 순간 딱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이 딱 눈앞에 닥쳐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 둘씩 정리해 나가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나 없는 내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잔잔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게 봤던 어쩌면 제가 사라 폴리라는 배우에 대해서 감탄하고 주목하게 된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니까요. 꼭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는 그 마크 로팔로 요즘에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됐죠. 예전에는 거의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저만 좀 호감 있어하는 그런 배우였는데 요즘에 마크 로팔로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어벤져스의 헐크 이러면 잘 알죠. 굉장히 이제는 뭐 유명한 배우가 됐고 아마 조만간 헐크가 또 새 시리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 헐크 역할을 멋들어지게 했던 마크 로팔로의 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없는 내 인생 정말 강추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얘기는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나타나는데 많은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 소재인데 그런 영화들과는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시한부 인생 뻔하죠. 눈물 짜내고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정말로 나 없는 내 인생을 준비하는 한 여자의 모습들. 이 여성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단지 비를 맞으면서 비와 그 비 맞은 땅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영화에서는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스크린을 채우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눈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것을 감동할 수 있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참 감동적이고 감동적이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참 훌륭한 영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뻔한 시한부 영화에 질렸다면 질리지 않았어도 이 영화는 꼭 추천드리는 이 영화도 별 4개 오늘 너무 별 4개 남발하는데요. 네, 제가 좀 해픈 남자여가지고 벌써 별 4개짜리 영화가 몇 개가 나왔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됐네요. 사라 폴리의 영화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도 사랑일까, 그리고 미스터 노바디에서 출발을 했죠. 우리도 사랑일까, 그리고 어웨이 프롬 어, 스플라이스, 그리고 나 없는 내 인생, 새벽의 저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평소에 관심 있는 배우였나요? 아니면 관심 있는 감독이셨나요? 어느 쪽이든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노바디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배우는 바로 다이안 크루거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배우일 수 있겠네요. 가장 많은 영화에 출연, 많은 영화인지는 모르겠네요. 세보진 않아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많이 나왔던 배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영화 중에 좀 아실만한 게 트로이. 아, 트로이에 나왔었군요. 헬렌의 역으로. 헬렌의 영화 헬렌의 역을 했었죠. 트로이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내셔널 트레저. 내셔널 트레저 아마 1, 2에 다 나왔을 거예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인디애나 존스 같은 역할을 했던 뭐 그런 영화였죠. 저도 꽤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런 모험물. 한때 이렇게 좀 몰락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침체기를 겪고 있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래도 좀 체면치를 했던 그런 영화였죠. 내셔널 트레저 1, 2에서 다 나왔고, 트로이, 뭐 브래드 피트가 점프를 하면서 칼로 상대의 목을 노리는 뭐 그 장면은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런 장면으로 기억에 남네요. 뭐 원빈의 그 대사가 있기 전까지는 트로이의 브래드 피트의 그 칼질이 많은 여성분들의 눈을 주변 남자들을 오징어로 만들어 놓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가 이제 많이 보셨을 만한 영화들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안 크루거의 영화들은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영화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스터 노바디 이전에 찍었던 영화 중에 최근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영화도 많이 보셨겠죠? 바스터즈. 이 영화에서도 브래드 피트 랑 같이 출연을 했었죠. 이 영화에서 그 여가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총을 다리에 맞고 이제 그걸 숨기면서 공연을 하는. 아마 조만간 개봉을 할 장고, 장고의 감독, 우리 유명하죠. 킬빌의 감독이기도 하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바스터즈. 이게 나오는데, 이 바스터즈에서는 모든 캐릭터가 살아있어요. 이 바스터즈로 출발을 해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질 수 있는데, 뭐, 마이클 패스벤더. 아, 뭐, 요즘에 그냥 엄청나게 뜨는 배우죠. 이 마이클 패스벤더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엑스맨에서 마그네토, 젊은 마그네토, 예전에 그, 간달프가 맡았던 엑스맨의 마그네토가 아니라, 금속을 다루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 할아버지인데 그 말고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젊은 마그네토 역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했었고,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출연을 했었죠. 나중에 이제 이 배우에 대한 것을 좀 다룰 때는 뭐 쉐임이라던가 뭐 데인저러스 메서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이 배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바스터즈. 그 웬만한 이 2차 대전 시기의 영화들과는 다른 노선을 추구를 하죠. 그래도 이 영화 뭐 많이 아실 테니까 많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저는 최고를 꼽는다. 이 영화 왜 봐야 합니까? 이 영화 왜 추천합니까? 라고 하면 단연코 크리스토퍼 왈츠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왈츠. 여기서는 이제 한스 대령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악역이에요. 근데 제가 근래 들어본 악역들 중에 손에 꼽히는 매력적인 악당입니다. 점잖고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데 알고 보면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런 전략가인 그런 악당. 그걸 악당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미안할 정도로 신사적이거든요. 신사 같은.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특공대라고 해야 되나요? 게릴라들의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된다.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바스터즈를 꼬리꼬리를 무는 영화를 출발할 걸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제가 실은 바스터즈를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원래도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기억에 의존해서 녹음을 하려다 보니 쉽지. 예, 뭐 그런 관계로 바스터즈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브래드 피트,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뭐 A급 감독과 배우네요. 여기서 그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른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화죠. 애니싱 포 화라는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여기서는 뱅상 린던이라는 배우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 자체는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약간 지루하지만 후반부에 그게 이제 스릴감이 넘치는 그런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다이언 크루거는 그다지 활약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여인. 이 영화의 주제는, 이 영화의 내용은 그 여인을 구해내고자 하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말 그대로 그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이앤 크루거는 그게 크게 전면에 나타나진 않고 있죠. 다이앤 크루거의 역할은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에 속해 있는 캐릭터로서 그 영화에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뭐 다이앤 크루거를 위해서 다이앤 크루거를 보고자 이 영화를 봤다면 좀 아쉬운데, 영화 자체는 전체적인 느낌은 좀 신선한 스릴러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스피디감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몰아치는 스피디감 있는 헐리우드식 스릴러에 익숙한 분들이거나 그걸 기대한다면 초반하고 중반이 약간 루즈하거나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허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싱 포 다이앤 크루거를 알아도 이 영화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좀 길게 얘기를 나눌 만한 영화, 다이앤 크루거 하면은 이 영화만은 꼭 봐야 된다. 제가 뭐 B급 영화만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항상 제가 B급 영화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영화예요. 근데 혹시라도 안 보셨을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바로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냥 베토벤이라는 이름이 베토벤 음악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베토벤 바이러스처럼 그런 작곡가 혹은 지휘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베토벤이 나옵니다. 정말 베토벤이 나오고 그 베토벤 옆에서 그 음악을 귀로 듣고 혹은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악보에 그려주는 뭐 카피해주는 제가 클래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라 혹시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일종의 뮤즈 혹은 관객들에게 하는 얘기를 대신 들어주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실존 인물은 아니라고 해요. 베토벤 옆에서 그 사람의 그 베토벤과 함께 음악적인 얘기를 나누고 새로운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 혹은 뭐 드라마나 아니면 CF에서 활용되는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 그런 베토벤의 음악들이 직접적으로, 물론 실제 베토벤이 아니라 에드리스가 연기하는 베토벤이지만, 아니 베토벤이지만 직접 베토벤이 지휘를 하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다른 영화에서 사운드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운드로 깔리면서 그 장면을 더 돋보이게 했던 것이, 이거는 그 장면이, 그 음악과 그 장면이 모두가 하나인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이앤 크루거, 여기서는 안나 홀츠라는 이름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 안나 홀츠의 손짓을 보면서 교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지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압권입니다. 이 영화가 전체적인 느낌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저 같은 문외한도 거의 지루하지 않게 잘 재밌게 봤어요. 오프닝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오프닝이 무슨 의미였는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뭐 거리에서 길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그러니까 산길이죠. 산길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안나 홀츠 그리고 밖에서 뭐 바이올린 소리, 사람들의 표정, 풍경, 말발굽 소리 이런 것들이 장면 장면 커트가 지나가면서 음악에 나와요. 그 음악은 그 당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너무나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냈다고 평가받아서 평가가 절하됐던 그 푸가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재이기 때문에 더 한 발짝 나간 음악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제가 너무 스포일러를 하나요?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장면과 음악과 그 배우들의 모습, 그 배우들이라기보다는 베토벤의 모습이죠. 그리고 가상인물일 수도 있지만 베토벤의 뮤즈가 되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게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음악이 멈추는 순간은 없어요. 물론 음악이 잠깐 끊기지만 그때조차도 대사가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묘한 영화입니다. 전체적인 장면들이 철저하게 계산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걸음걸이, 그 장면에 나타나는 배우들의 걸음걸이, 밤에 길을 걷고 있을 때 개 짖는 소리, 그것들이 음악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 갑니다.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있는 감독이 만든 영화다. 음악의 볼륨 조절까지도 굉장히 잘 계산된, 철저히 계산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독특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장면 장면이 하나하나가 초상화, 정물화 이렇게 느껴져요. 음악이 연주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그 배경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보여주는 편집을 하는데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다 초상화 같습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예술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로 탄생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괴리라고 할 수 없고 굉장히 다른 좋은 것들이 잘 조합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클래식을 통해서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상당히 놀랍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을 만한 영화, 즐겁게라고 말하면 조금 틀린 표현이겠네요. 즐겁게라기보다는 음악적인 감동, 예술적인 감동을 얻으면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일 겁니다. 그 가장 최고의 장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토벤이 지휘를 하고 안나 홀츠가 그 지휘를 돕는 그러면서 교감을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초반에는 그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루함조차도 계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추천할 만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뭐 굳이 별을 줘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이 음악과 영상에 완벽히 몰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별 한 4개에 근접한 3점대가 되지 않을까. 너무 야박한가? 4점 할까요? 그런데 이 영화를 그냥 영상이나 스토리 이런 것만 보게 되면 뭐랄까 약간 좀 허세라고 말하면 좀 과장 너무 제가 격하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베토벤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음악이 깔려있지 않다면 그냥 허세 같은 느낌의 대사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데 이 음악과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 그리고 배우들의 이런 몰입된 감정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같이 보다 보니 정말 거장의 뒷모습을 본 것 같은 그런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만큼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난 거겠죠. 여기서 배트맨이라고 그러네. 베토벤 연기를 했던 배우는 에드 해리스. 에드 해리스 굉장히 잘 아시죠? 니콜라스 케이지 그리고 숀 코네리랑 같이 나왔던 더락에서 뭔가 인질극을 벌이고 그렇지만 군인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는 그래서 나쁜 군인들한테 죽는 그런 연기를 했었죠. 저는 에드 해리스 하면은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 더락에서 그 장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영화엔 다양한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한 배우예요. 얼굴로 보시면 바로 알 거고 그런 배우가 연기하는 베토벤은 굉장히 괴팍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천재적이며 뭐 그런 연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안나올치라는 뮤즈가 베토벤 마음속에 또 다른 그 자아라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한 이유는 안나올처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가상인물이래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서운해서 그냥 스스로 혼자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했습니다. 카핑 베토벤에 대한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아마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많이 보셨을 줄 알고 이 영화를 뺄까 했었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라는 영화입니다. 트로이가 나오고 바로 다음에 나왔던 영화인데 트로이가 몇 년에 나왔죠? 2003년? 2002년? 그때 나왔고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이 영화는 2004년에 나왔어요. 이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라는 영화는 로맨틱 무비예요. 로맨틱 드라마. 로맨틱 드라마인데 이 영화의 되게 독특한 점은 반전 스릴러 같은 공식을 따라가는 로맨틱 드라마입니다. 조시 하트넷이 나오고요. 조시 하트넷이 사랑하는 여자로 다이안 크루게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시각, 이 포스터 자체에서도 이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보여져요. 이게 영화를 보기 전에 포스터를 보면 그냥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포스터가 두 사람 조시 하트넷과 다이안 크루거가 키스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사진이 아니라 그 위에는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래쪽은 창밖에 한 여인 두 사람을 바라보는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엇갈린 사랑이 그 반전과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편집이 돼서 물론 스릴러는 아니고요. 그렇게 편집이 돼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를 만들었죠. 이 영화도 로맨스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해드릴 만한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영화는 그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길게 언급한다고 제가 더 재밌게 봤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얘기가 짧게 되고 최근에 봤던 건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안 보셨을 만한 영화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짧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그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영화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만큼 깔끔하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영화를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금 미스터 노바디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가 소개할 꼭 얘기해야 되는 배우가 두 배우가 남았거든요. 두 배우 모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들이어서 꼭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무리해서 지금 끼워넣는 것보다 다음 주에 미스터 노바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가 굉장히 많아서 정리를 따로 하진 않을게요. 제가 실은 이 녹음을 굉장히 텀을 두고 했어요. 다이안 크루거 영화들을 좀 다시 찾아보려고 카핑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영화를 보고 녹음을 했거든요. 다시 보니 어렸을 때 봤던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뭐 굉장히 이기적인 방송이네요. 제가 즐겁자고 하는 방송. 어렸을 때 제가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단지 거기서 바이올린을 켜는, 그 아이가 아이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만 기억에 떠올랐었는데, 이제 보니,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그거를 제대로 다 보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긴 합니다. 어쨌건, 그 모습을 보니, 그 모습에만 좀 감정이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베토벤, 그리고 안나 울츠,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들, 이 조금 더 가슴으로 이야기 돼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미스터 노바디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 외에도 볼만한 영화 몇 편을 다시 또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까지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가 밤에 녹음한다고 편안한 밤 되래. 그리고 저희 LBC 방송, 저는 닥치고 연애에서 연애 상담을 하고 있는 철철 교주인 건 다들 아시리라 믿고, 다른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